성경 역사를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 저절로 혹은 사람의 특정한 노력과 지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하늘의 다이아몬드로 수놓은 것처럼 밤에 반짝이는 그 은하계, 태양계도 지구에서 반복적으로 그러나 정확하게 일어나는 사계절의 변화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한 일들로 이뤄 나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히브리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름이 사무엘의 의미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의 어려움,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고 서러운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담아주시고 기쁨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기도의 재단을 쌓은 그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사무엘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오랜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진행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오늘 기도하면 내일 바로 응답되는 것처럼 빨리 성취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10년, 50년, 100년, 수백 년에 걸쳐서 응답되는 기도도 있어요.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힘든 환경 속에 계속 서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늘 잊지 말고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시대적인 상황은 위쪽으로 보면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이제는 사무엘로 그의 영적인 리더십과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때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떠난 타락한 제사장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그 백성에게 오랫동안 침묵으로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바로 3장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3장 당시의 상황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엘리 시대에 나타난 영적 현장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대에 나타난 두 가지 중요한 영적 현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희귀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3장에서 보면 사무엘을 아이 사무엘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10대쯤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영어성에 보면 The Boy Samuel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이 청소년 때부터 엘리 대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 시대에 나타난 영적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맹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그의 내용은 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 결과입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자들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거나 믿지 않고 주신 은혜의 자리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떠난 그들 통해서는 절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데 엉뚱한 데 기울이고 우상을 탐닉할 때 그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은 잠잠하셨어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고 가만히 내려두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까지.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날이 온다.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징계를 내리셨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어떤 징계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굶주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겪는 영적인 곤고함을 겪어본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맛있는 것, 좋은 것, 값진 것으로 먹고 마시고 누려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날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아무리 머리로 꽉꽉 채운다 해도 사람의 영혼이 굶주리면 그 사람은 지적인 만족을 갖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 맛있는 음식, 멋있는 옷과 명품으로 치장해도 그 사람의 영혼이 메마르거나 병들거나 가시로 채워지거나 생명의 말씀이 빠지게 되면은 충만하지 않게 되면은 늘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은 이 영적인 비극이 그 시대에 나타났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이 메마른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일장 말씀처럼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전, 꿈,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세상의 원대한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뜻하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귀한 가치, 소명,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상에 집착하며 세상의 문화에 탐닉하면서 그래서 내 인생관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주신 이때 남은 인생 속에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언젠가에 가야 될 천국에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새로운 열망이 성령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불렸던 국민 가수, 또 오빠 부대 원조라고 불리는 남진 있죠. 이제는 70대의 모습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40년 이상을 세상의 사랑, 뭐 과거, 후일, 인생에 대해서 노래로 부르며 세상의 사람들의 인기마음을 쫓아다니다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정말 월남전에서도 조폭의 칼을 맞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장로님이 됐어요.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남진 장로님의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아, 놀랍죠. 그전에는 내가 잘나고 내 인기로, 내 명예로 받은 것으로 내가 산다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제 남은 인생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겠다, 이런 간증으로 결론을 맺기든 내용을 읽고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된 것이죠. 세상의 꿈이 아니라. 잠언서 22장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망한 길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 길로 산다는 것은 다른 번역판에 보면은 무질서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 명예, 인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꿈과 소명을 갖지 못하면 무질서하게 산다는 것, 신문 기사에서, 뉴스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요즘에 들린 소식, 젊은 세대가 현실과 미래의 꿈을 먼저 포기하며 사는 자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누구가 미래의 꿈을 줄 수 있어요?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입니까? 최첨단 사업을 거느리는 기업가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아야 돼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성령께서 기름 부은 자의 가진 특징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요엘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돼. 놓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겠습니다. 엘리가 이제는 연로하게 돼 노안으로 눈이 안 좋아진 그의 시력, 당시의 영적인 상태와 연결을 지켰습니다. 그가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둡게 살았던 것처럼 그 시대들의 사람들도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럽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엘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라는 이런 명칭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엘리의 시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끝난 거예요. 사무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는 자식들이 타락해서 온 나라에 소문이 다 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적으로 블레셋의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을 받으면서도 그 위기 앞에 대제사장으로 성소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움직이기 힘들어 집에 누워 있었어요.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비교가 됩니다.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을 소원하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면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엘리에게는 이스라엘 대표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문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의 관심은 여기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엘리,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그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모든 분별력과 영적인 힘이 소진돼서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면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만큼 그 정한 때까지 영적 지도자로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엘리 시대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빠지고 있을 때 엘리가 대제사장이라는 그 부름이 있음에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엘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내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냐, 이것은 또 다른 영적인 도전이지요. 한국의 김남준 목사님께서 쓴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매일 전철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한 전도자가 어떤 기독교 잡지의 기자와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그 전도자는 인터뷰를 끝내면서 희망사항을 묻자 기자의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기도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써주시도록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들 가운데서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게으른 그 사람 굳이 쓰지 마시고 저를 대신 그 자리에 보내주세요. 잘하는 건 없지만 정말 열심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인터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 직분, 그 사명 게을러서 대충 혹은 귀찮고 부담스럽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기 싫어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찾고 계실 거예요. 내게 주어진 복과 은혜,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거기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그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그 일을 계속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엘리 대제사장 그때 나타난 새로운 한 사람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이 사무엘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당연히 그 구약에 나오는 전통으로 보면은 그의 두 아들들이야 됐습니다. 홈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됐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어린 사무엘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이라는 귀한 직분이 엘리 가문에서 이제는 사무엘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난 영적 현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영적 현상은 하나님의 등불이 계속 켜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절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거하시는 곳이죠. 이 성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을 고대하고 받는 곳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머무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기록합니다. 이 등불은 요즘 어둠을 밝히는 이런 램프 같은 역할보다도 이 성령께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에 불을 켜가지고 제사장이 이른 아침이 되면 등불을 끄는 일곱 금 촛대, 이것을 말합니다. 아직 새벽이 오지 않았다는 그 뜻이기도 하지만, 뜻도 포함되지만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이 의미는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포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희귀했지만은 완전히 내팽개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때까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기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 자리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어지럽고 소망이 없는 가장 큰 원인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비추는 그 대상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근과 굶주림에 위기에 빠진 야곱, 그 가족과 애굽에 예배 드신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셨습니다.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고통의 눈물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때를 예비해 두신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일으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말씀을 충만한 열두 사도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 나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까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여러분 보기에 소망이 없다 해도 혼란스럽다 해도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진리의 빛으로 무장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꿈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려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영적 현장 속에서도 타락과 혼란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런 대답을 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아 우리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신 거 해가지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로 불렀을 때 사무엘이 똑같이 엘리 제사장에 갔는데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엘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10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까지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도 아, 이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아 다시 음성을 듣게 되면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이런 부탁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부르셨어요. 그곳에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무엘이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계시의 음성은 바로 엘리의 집안에 내린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그 내용이 13절부터 계속 3장에 걸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영적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세 번이나 사람의 음성,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음성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언제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까? 몇 번째예요? 세 번째였었습니다. 세 번째 엘리를 통해 들었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릎을 꿇을 때였어요. 7장에 보면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었대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그 영적인 성숙함을 누리지 못한 미숙한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그 영적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사무엘 시대처럼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음성으로 찾아올 당시에는 계시 초기 때예요. 구약 성경 36권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완성된 66권이 없었던 그때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때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이렇게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 먼 뭐 그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옛날이 아니라 구약에 있던 그때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사무엘 때가 그랬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계시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이집트나 중동, 이란 많은 모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가장 아주 많은 넘버원 그 이유는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사무엘이 가지 못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는 성령의 계시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완성되어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제나 결정에 대해 의문을 가지실 때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줬던 것과 전혀 다른 뜻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미국 어느 곳 가도 전화나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몸은 수양관에 갔는데요. 그것은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냥 수양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 메시지, 이메일을 체크를 하려면 자동차로 도심지에 나가지고 또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잠시 사용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송전기가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깨달은 것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완벽한 전화기를 내가 가져도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모든 프로그램이 다 저장됐어도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더욱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분의 은도하심과 그분의 음성을 더 쉽게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진짜 돈을 진짠가 위조지폐인가 발견하기 위해서 은행 직원들이 진짜 지폐를 많이 연구한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익숙해질 때 이것이 거짓의 영의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시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십니까? 사무엘과 같아야 돼요. 종의 자세를 순종하고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종의 마음으로 나길 원하십니다. 종은 주인 앞에 내 뜻과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의 음성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면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은 오늘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그 약속에는 위로를 받지만 아무나 진리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참 우리에게 갈등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무리 좋고 유용한 강의 내용을 듣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경우는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후한 점수를 줘도 70% 이상의 지식은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청력의 문제, 이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원래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듣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듣기를 원치 않고 마음의 귀를 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잠잠하세요. 설교자의 음성은 들려도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종의 의식이 없으면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펼쳐놓고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하면서 읽을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혼과 영혼과 관전과 골수와 심령을 찍어 쪼개는 말씀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주는 감동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십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신 후에 들으면 묵상 가운데, 읽는 가운데,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도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저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구해야 돼요. 16절, 17절 내려가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느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엘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무슨 말씀을 받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받은 말씀 자기에게 그대로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이 받은 말씀을 전해주기를 무척 두려워하고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전해주지 않으면 나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내리도록 그런 기도를 하겠다. 그게 강권적으로 요구합니다. 엘리는 영적으로는 많이 둔감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대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사무엘은 엘리의 이런 강권적인 말을 듣고 받은 말씀을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 엘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전달자였었습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자기가 원하는 내용,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이 다 있습니다. 저도 성도들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려 하지 않는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실 지금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때가 아닌가. 혹시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런 강한 말씀은 오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본문을 그대로 제가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권에 하는 바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스타일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어렵고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처자가 되시는 성령님, 또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 뜻과 목적이 가장 그래도 가까이 근접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 길은 성경 본문에서 증거하고 성경 본문이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제가 취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거부감을 준다 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복이 드는 거예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가 믿음으로 붙잡건 붙잡고 할 때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하나님께서 예배 드신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담겨진 능력과 권세예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소극적으로 하나 했어요. 만일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든다면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다면 자비와 궁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가만두시겠어요?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죠. 시편 108편 8절 9절을 기록 합니다. 여호와는 궁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셨습니다. 9절에도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다 말합니다. 사람들은 한번 꿍하면 몇십 년도 가대요.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졌다 해도 겸손히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당장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열왕기상 21장 20절 말씀이면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김정은과 더 사악한 아비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불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께서 아합이 눈물로 부르짖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열왕기하 20장 말씀에도 히스기야에게 엘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탄식하며 자비 은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20장 3절 5절 말씀인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면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악한 우상 숭배자 아합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모든 주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왜 유면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이 망한 이유 사무엘이라는 너무도 평범한 이 젊은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문이 망하고 자녀들이 죽어가고 이스라엘 나라가 위에 빠지는 위기가 찾아왔다는 그 메시지를 들음에도 엘리 제사장이 금식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 나왔다는 내용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말씀을 너무도 확실하게 듣긴 들었는데 깨달았는데 거기서 딱 멈췄어요. 말씀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공손히 대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중히 여기셨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 안에서 성취를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케 하십니다. 말씀이 떠나면 약속도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희미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도 더욱더 확실해질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생활 속에서 항상 머물게 되셔서 하나님의 존경을 받는 복된 은혜가 다음 한 주간에도 4월 한 달에도 이루어지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